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각자 개인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1차 방법에서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그리고 백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들은 1차적인 방법이고 단기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해라 그러면 큰일 나죠. 모든 자영업자가 다 엉망이고 학교 수업도 전혀 하지 못하고죠.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 단기간에 이렇게 확산을 퍼뜨린 것을 이제 막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심지어 다들 백신 하지만서도 백신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왜? 백신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효과가 6개월밖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대해서 또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내년 됐을 때 혹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은 그 백신은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럼 또 백신 개발한다고 또 이게 지금 계속 사람이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우리한테 어떤 걸 원하셨을까? 2차 방법이 뭐냐면요. 아무리 확진이 많더라도 사망률이 작으면 되겠죠. 그냥 감기같이 며칠 앓다가 일어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사망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해결책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결국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 결국 면역력에 관련되는 거예요. 면역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왜? 면역력 하게 되면 벌써 머릿속에 누가 뭐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 그죠? 이미 벌써 많이 세뇌교육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의 사회적인 그 어떤 경향 때문에 의외로 면역력이 좀 많이 저하되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잘 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힘들게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심각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무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의외로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는 삶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면역력 저하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죠. 그죠? 요즘 환갑잔치 한 사람 보셨어요? 주위에? 큰일 납니다. 환갑잔치 하면 뭐냐? 젊은 애들이 여기 까부냐고. 60세는 뭐 노인이 아니죠. 근데 왜 30, 40년 전에 환갑잔치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친척들이 감사 그 잔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80세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어떤 환자예요? 무슨 환자일까요? 무슨 환자? 암 환자예요.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 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게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서 80세를 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3명당 1명이라는 얘기 뭐예요? 두 집당 한 집에 암 환자가 있대요. 그런데도 우리가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나라가 184개국이라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대략 한 몇 등쯤 할까요? 추측. 전 세계에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추측. 1등 또? 3등. 3등. 우리 3등하고, 3등 한다고 얘기하신 분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두 배가 더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등 보담도 두 배가 더 높은 특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아들들이 모르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당 10만 명당 77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결핵이 언제 걸리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못 먹었을 때, 영양성분이 부족할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병인데 이게 10만 명당 77명.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몇 등쯤 할까요? 추측. 대략. 아, 그렇죠. 역시 뭐 우리는 1등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이것도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77명의 결핵 환자 중에서 연령별로 20대의 결핵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면역력과 관련이 된 부분이에요. 원래 유방암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원래 50 넘어서 걸리는 병이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 8, 90%가 50대, 60대, 70대, 80대예요.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한 몇 퍼센트쯤 될까요? 미국은 10에서 15%, 한국은? 50%.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 이게 전부 면역력에 관련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면역력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면역력이 세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더라도 1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는 들어오더라도 무증상, 아무 증상 없이 그냥 항체만 만들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면역력 하게 되면 그저 건강기능식품 누가 인사 먹으면 된다 하더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은 그렇게 한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전인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바뀌어야지만 면역력이 원래대로 회복하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야?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서 해야지만 회복되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이제 과학 중에서 제네틱스,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유전학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평생 좋게 살고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평생 자기의 삶은 나쁜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제네틱스, 유전학이라는 부분인데 이 유전학은 벌써 이론이 깨졌어요. 뭐냐?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에피제네틱스다 해서 후성 유전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까 제가 이제 이 면역력에 관련되는 부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면역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역력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어디에 있어요? 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쁘면은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침에 대변.
네, 첫째. 자기의 삶 속에서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변비 설사가 너무 심하다. 이건 장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고기를 좀 먹으면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 성분이 나오면서 다른 성분으로 인돌, 스키톨 같은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냄새가 좀 지독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독한 이상한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지독한 방귀 냄새가 나온다. 뭐예요? 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방귀 냄새와 변 냄새가 독할까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소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잘 소화되고 흡수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장소에 들어가서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 장소에서 막 썩어서 지금 속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 살면서 막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몸이 살려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얘야, 장소에 뭐 썩는다. 썩는다. 알려주려고. 근데 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초, 중, 고, 우리 10대, 20대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려고만 신경 썼지, 그 음식을 먹고 그 애들 뱃속에 들어가서 썩는지 소화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들 방귀 냄새나 좀 지독하고 이러면 그냥 웃고 장난치고 넘겨버려요.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장 건강을 좋게 결국 해야 되는데 결국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방법. 우선 좀 그 효과가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장 건강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은 아, 교수님, 그 유산균 먹으면 됩니다. 뭐, 유산균 다 먹고 있는데, 이제 유산균이 완전히 국민 건강식품이 될 정도로 유산균이 지금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유산균 먹어서 해결될까요? 안 돼요. 오늘은 유산균의 그 불편한 진실,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보통 이제 유산균 하게 되면은요, 유산균 하게 되면은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해요. 프로바이오틱. 이건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생균이라는 생균. 살아있는 균이다. 이게 이제 1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 유산균은 우리 흔히 아는 식으로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유산균, 1세대 유산균이 19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19가지를 적절하게 혼합을 합니다. 5가지 섞는 경우 7가지, 8가지 상업적으로 이제 혼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략 현재 돈 주고 현재 사 먹을 수 있는 1세대 유산균은 마리 숫자가 100억 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온도나 pH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온도 올라가더라도 끓이더라도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산에 다 죽어버려요. 다음집에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뭐 캡슐을 씌워가지고 뭐 했다 여러 가지 특허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까지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장까지 내려갔을 때 이게 그 속에서 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식. 그죠? 번식을 해야지만, 왜냐면은 장 속에 있는 균의 숫자가 100조 개가 넘어요. 근데 먹는 거 해봐야 지금 10억이나 100억 마리 밖에 안 되죠. 들어가서도 효과가 없어요. 마리 수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큰 컨테이너에 지금 물 한 바가지 들어가 봐야 표시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이. 온도, 습도. 자, 온도, 습도는 장이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먹이가 없어요. 유산균의 먹이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런데 이 포도당은, 이 포도당은 소장에서 전부 흡수가 되어버리고, 대장까지는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장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대장에 넘어가려면은 특별한 종류의 포도당을 먹어야 돼요. 자, 포도당이 한 개짜리 우리가 단당이라고 합니다. 단당. 두 개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이당이라고 그래요. 이당이 뭐예요? 설탕, 꿀, 엿. 근데 이 이당은 쉽게 잘 분해가 돼요. 쉽게. 잘 분해가 돼요.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버려요. 당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삼당, 다당. 그죠? 그런데 당이 3개부터 10개까지 붙어있는 것을 특별히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당 주부들도 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살 안 찐다 하더라.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왜 살이 안 찌냐면은 이 올리고당은 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소장에서 분해가 안 돼요. 그대로 어디? 대장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대장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몸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만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개에서 10개짜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이 상행결장하고 횡행결장 이쪽 부분에 오면서 분리가 되면서 포도당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 속에 있는 균들이 먹고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균을 먹더라도 또는 장에 미생물들을 키워주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올리고당을 먹어야 되는데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 양파, 마늘, 약혼, 바나나, 콩 이걸 꼭 반찬으로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 2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해요. 유산균은 먹이. 유산균만 먹어서 안 되고 유산균은 뭘 먹어줘야 돼요? 먹이도 함께 먹어줘야 된다. 그게 반드시 뭘 먹는다고요? 반찬으로. 양파, 마늘, 약혼, 바나나. 그런데 3개에서 10개짜리는요. 여기까지 다 있다가 저 끝에 항문까지는 못 가요. 아까 우리나라 대장암에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죠. 그랬죠? 그 대장암 환자가 있죠. 직장. 직장암이 제일 많아요. 항문 바로 위에. 여기까지는 여기에는 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3개에서 10개는요. 초입에 다 먹어버려요. 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당이 20개에서 30개 길게 붙어있는 녀석을 가야 돼요. 20개, 30개 길게 붙어있는 녀석을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이눌린. 그래서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또는 치커리. 다 이게 뭐예요? 뿌리식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또 우리 어린애들이 뿌리식품 먹어야 안 먹어요? 뿌리식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을 다 만들 때 각각 식물마다 기능을 다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현대 음식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식품을 먹지 않기 시작하면서 장, 특히 항문 끝에까지 있는 직장 쪽에는 유익균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가니까 면역세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면역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되고 면역세포가 활동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면역력이 줄어들고 비염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장 건강을 이제 회복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올리고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눌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두 개 합친 것을 우리가 프로와 프리를 합친 것을 3세대 신바이오틱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가장 좋은 건 4세대. 4세대는 1세대, 2세대가 합쳐진 것에다가 그 다음에 또 대사물질. 대사물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4세대 유산균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에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그죠? 김치 중에서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많이 들어간 거 말고 동치미나 백김치, 물김치 같은 거. 그다음에 된장도 마찬가지로 소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청국장. 청국장이 끈끈이 있죠, 끈끈이. 그 끈끈이가 바로 대사물질이라는 거죠. 청국장에는 벌써 균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콩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당 포함돼 있죠. 그다음에 끈끈이가 뭐예요? 대사물질에서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우리 조상님들한테 지혜스럽게 주신 그 전통 발효식품이 실제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가 번창했을 때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유행했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의 가장 특효약은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와 청국장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죠?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좋아야 되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데 가장 좋은 먹거리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청국장과 김치에 대한 그 강의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제 강의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어떻게 담그냐, 레시피를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앞치마 들고 칼 들고 요리까지 해가면서 동김치 담그는 방법, 백김치 담그는 방법, 청국장 띄우는 방법, 또는 청국장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분석화학인데, 한 해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현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산업용 청국장을 좀 분석을 합시다 해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청국장 먹으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청국장을 제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제대로 청국장을 만들고 있는 회사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거의 가내 수공업. 그래서 그냥 가족들끼리 적당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실제로 보니까 이 청국장을 발효하는 방법도 다르고 발효하는 환경도 다르고 균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청국장을 띄울 때 보게 되면 집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매주도 우리가 집에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집에는 좋은 균만 있을까요? 나쁜 균도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죠. 그러면 좋은 균은 발효를 시키지만 나쁜 균은 뭐예요? 부패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청국장은 매우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야 된다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게 뭐예요? 부패예요, 부패. 절대로 청국장은 뭐예요? 냄새가 나면 안 된다.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패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국장을 띄우는 부분들이 전부 다 개인적이에요.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구들목에서 그죠? 띄웠던 거라 가지고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청국장 속에 있으면 안 될 이런 바이오제닉 아민 같은 유해 물질들이 매우 많이 포함된 현재 청국장이 상업적으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냄새 때문에 뭐예요? 혐오식품이 됐어요. 혐오식품.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기피하는 식품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콩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에요. 함경도와 만주 지역에서 콩이 생산돼서 전 세계로 콩이 번져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콩에 대한 역사가 매우 깊어요. 삼국시대 때는 여성들이 시집갈 때 혼수로 메주를 들고 갔어요. 그 정도로 이 발효기술이 뛰어났는데 이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발효기술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좋은 귀만 싹 뽑아가지고 낫도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허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온도, 습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과학적으로 발효하는 방법을 표준을 시켜버렸어요. 전 세계 지금 아주 슈퍼푸드로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호텔 가게 되면 아침 조식에 동그란 통에 낫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완전히 혐오식품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국장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발효식품으로 가장 유명한 군이 어디냐면 순창군이에요. 순창의 발효고추장. 그래서 제가 군수님을 찾아가서 자, 발효고추장도 좋지만 이 발효청국장을 만들어야지만 면역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을 개발합시다. 막 그분들이 막 처음에 웃었어요. 아니 교수님 어른도 안 먹는데 어떻게 애들이 먹냐고. 제가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정부에다가 연구과제를 신청했어요. 순창군하고 연구과제를 신청해가지고 무려 5개 대학과 3개 연구소가 무려 5년 동안에 45억이라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청국장 대한민국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낫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낫도라는 것은요, 일본 땅에 사는 낫도균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 콩에다 접종시켜서 발효하는 게 낫도예요. 우리는 저기 순창 시골에 있는 할머니 수천 년 전에 고추장에 있는 균을, 우리나라 토종균을 찾아가지고 그 균을 가지고 발효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도 이렇게 좀 과학화, 현대화, 표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K푸드, 그죠? 이런 코로나 때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수출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우리 또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지혜스러운 식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코로나 이기기 위해서 또는 면역력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청국장과 김치를 더 먹어야겠다. 오늘 저녁 때부터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싶지만 회사일로 바빠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이나 간편 음식을 먹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참 상식적인 그 고민이에요. 그렇죠?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 안 먹어야지. 근데 그런데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그 밖에서 먹는 이제 배달 음식이나 간편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로 그 탄수화물, 지방 두 가지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백질은 과다하게 넣지 못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좀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맵고 짭고 달고 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먹는 양을 원래 먹는 양보다는 2분의 1로만 먹어야 합니다. 양을 일단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시킬 때 가급적이면 튀기거나 볶은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삶은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 짜증과 분노를 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먹거리는 없을까요? 자, 먹거리를 먹을 때, 먹거리를 어떤 음식에다 먹을 때 정신 건강이 좋으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먹을 때 어떤 방법을 먹는 게 좋을까요? 즐겁게 먹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짜증난다 하더라도 먹을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먹으면 그 음식은 독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작게 분비가 돼요. 그럼 작게 분비된 만큼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다 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먹을 때 거기에 맞게 소화 분비액이 적절하게 나와야지만 소화가 되어야지만 그게 약이 되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전부 뭐예요? 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마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기쁘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근데 뭐 먹거리 어떤 종류의 먹거리를 먹어가지고 막 즐겁게 하는 거 없겠죠, 그죠? 먹거리를 먹어서 즐겁게 한 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먹거리 먹을 때 분위기 어떻게 먹느냐?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 음식이 모두 이양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화내고 스트레스 있는 그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은 전부 독이 되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세먼지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이 좋다는 음식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김미역 같은 해조류인데 이런 음식이 정말 미세먼지 배출에 좋나요? 예, 이 김미역 속에는 여러분 끈끈한 성분 있죠? 그걸 알긴산이라고 합니다. 그 알긴산은 미생물들을, 이 중금속들을 잘 흡착해서 대변으로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먹는 채소나 과일의 식이섬유 있죠? 그 식이섬유도 중금속을 흡착시켜서 대변과 함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미세먼지를 많이 먹었다 할 때는 아무래도 해조류와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분명히 내 몸속에 들은 중금속이 바깥으로 체외로 배출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네, 미세먼지 배출에 좋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면역력에 대한 제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